교회의 권위. 질문. 마태복음 18장 18절과 요한복음 20장 23절은 어떻게 해석합니까? 어떤 사람은 이것을 말하기를 중세 교회가 시행한 것이고 주 예수님 본인이 주장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선생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기독도부에서 해답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고서의 원문에서 이 두 구절의 성경적인 권위는 믿을 만한 것입니다. 중세교회가 시행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도 근거가 없습니다. 결국 이 두 구절의 성경적인 가르침은 실제입니다. 주님이 마태복음에서 특별히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라고 시작한 것은 그분이 말하려고 하는 것의 중요성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 두 구절이 말하는 것은 교회가 믿는 일을 추방하는 일입니다. 교회로부터 추방을 당한 사람은 그가 전에 교회의 일부분이었음을 증명합니다. 이것은 구원이나 멸망의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추방을 당한 사람은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의 의미는 교회가 믿는 일을 추방하는 일에서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해졌다면 하나님은 하늘에서 땅 위에 교회가 한 것을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3절은 더욱 분명합니다. 23절은 22절 뒤에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없다면 합당한 추방도 없습니다. 추방의 권위는 결국 성령의 능력 이후에 따르는 것입니다. 이 두 구절은 고린도후서 5장 11, 13절과 6장 9, 10절과 같이 읽어야 합니다. 무릇 교회에서 추방당한 사람은 비록 구원을 받았지만 천년왕국에서 왕노릇 할 수 없습니다. 에스더. 질문. 에스더에서는 왜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답변. 이것은 당연히 고등 비평가의 에스더를 공격하는 근거입니다. 그러나 비록 하나님의 이름이 없지만 하나님은 이 한 권의 작은 책 안에 계십니다. 우리는 각 방면에서 분명히 나타난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분과 언약을 세운 그분의 백성들을 구원하고 보존하시기 위한 그분의 안배와 능력에 있어서 그분을 볼 수 있습니다. 비록 그들은 하나님께 신실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을 권고하시고 돌보셨습니다. 그분은 원수의 계계를 패배시키셨습니다. 그들이 한 번도 그분께 구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분은 무한하고 특별한 은혜로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이 책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책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표명합니다. 카셀 교수는 말하기를 이 책은 한 사람의 유대인이 기록하여 바사각성에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것으로 하나님의 안배가 어떻게 하나님의 놀라운 수단으로 피할 수 없는 재난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고 구원하셨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이것 외에 별다른 기타 목적이 없습니다. 이 책은 결코 다른 상황을 위해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책은 우리에게 다른 곳에서는 찾을 수 없는 바사 궁전 안에서의 생활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게벨라인 박사는 이 책은 유대인들이 그들의 본토를 떠나서 하나님과 다시 표면상의 관계가 없을 때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 외면적인 관계의 단절은 본서가 하나님의 명칭을 피하여 사용하지 않은 이유인 것 같다라고 말합니다. 각양의 침례. 질문. 저는 히브리서 6장 2절을 읽고서 각양의 침례라는 구절에서 상당히 깊은 어려움이 있어서 선생님께 상세히 가르쳐 주시기를 청합니다. 2절에서 말하는 각양의 침례는 오늘날 각 교파의 침례와 세례의 의식이 있는 것처럼 고대의 교회에도 각 교파의 규례와 의식이 있었던 것입니까? 또한 물과 불과 성령 등의 침례를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까? 답변. 고대의 교회는 침례를 제외하고 다른 아무런 세례가 없었습니다. 여기에 세례는 또한 물과 불 그리고 성령의 침례도 아닙니다. 여기서는 구약의 제반에 씻는 것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사도는 여기서 히브리 믿는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떠나서 완전함으로 들어가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히브리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에 발생된 것과 관련된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성경의 번역자가 여기에서 넷자를 제거했다면 훨씬 더 분명해졌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여기에 각양의 시슴은 성전 안에 있는 많은 씻어내는 것을 가리켜 말한 것입니다. 안수 또한 구약에서 희생의 머리 위에 안수하는 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에는 오직 한 침례만 있을 뿐입니다. 침례주는 사람. 질문. 저는 침례의 형식에 대하여 아직 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침례를 주어 본 적이 없는 남녀 모두가 침례를 줄 수 있습니까? 아니면 전적으로 남자의 책임입니까? 만약 그러하다면 침례를 주는 사람이 남자이고 침례를 받는 사람이 여인일 때 같이 물에 들어간다면 연약한 자가 의심하게 되는 것을 면할 수 없습니다. 이상의 내용에 대하여 천한 질문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분명히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성경의 본으로 본다면 자매는 다른 사람에게 침례 준 일이 없습니다. 나는 성경에서 자매가 침례 주는 것을 금지했다고 감히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의 일은 정해져 있는데 성경에는 자매에게 이렇게 하라고 명령한 구절이 없다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의 의심에 대해서 우리는 지나치게 고려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시골에서 형제 자매들이 함께 모여 집회를 할 때 밖에 불신자들이 많은 의논이 있었던 것을 깊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의논을 인하여 남녀의 집회를 나눌 수 없습니다. 만약 믿는 이들이 평상시에 남녀의 한계를 분명히 지키고 사람들에게 단정하고 정중하며 엄숙하고 근면하다면 불신자들도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요한도 창기에게 침례 준 적이 있지 않습니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습니다. 십자가를 짊어짐. 질문. 마태복음 27장 32절, 마가복음 15장 21절, 누가복음 23장 26절은 모두 구레네인 시몬이 주의 십자가를 짊어졌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어떻게 요한복음 19장 17절에는 주 예수님이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 하는 곳에 나오시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길에서 시몬에게 대신 지게 했습니까? 답변. 네 곳의 성경을 합쳐서 본다면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사복음서를 종합하여 읽는다면 우리는 당시의 시간상의 순서를 얻을 것입니다. 요한은 저희가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마태는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남에 마가는 시골로서와 지나가는데 누가는 저희가 잡아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쫓게 하더라. 요한은 해골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니 라고 합니다. 누가복음을 원문으로 보면 구레네인 시몬은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갔는데 다만 주님은 앞에서 그는 뒤에 있었을 따름입니다. 그러므로 이 이야기는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나오시고 시몬을 만나서 여러 사람들이 강제로 그에게 줄을 도와 십자가를 지게 한 다음 골고다까지 간 것입니다. 베드로. 질문. 사도행전 2장 14절에 베드로와 열한 사도가 서서 높은 소리로 주의 도를 말하는데 어떻게 여기서 오직 베드로만 증거하고 다른 사도들의 증거는 없습니까? 설마 베드로가 그 11명의 대표자란 말입니까? 답변. 이에 대해 아무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성경 본문을 보면 열한 사도 모두가 일어섰지만 입을 연 사람은 베드로뿐이었습니다. 우리는 베드로가 열한 사람의 대표였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서 안에서 우리는 늘 베드로가 열두 사도 중에서 대변인이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히 그의 나이가 많았음을 인함이며 성격이 급했던 연고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는 일어나서 말을 하는데 결코 육체의 재촉이 아닌 성령의 격동으로 인한 것입니다. 천국의 열쇠는 베드로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가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복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주 예수의 침례. 질문.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주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그분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침례를 주셨습니까? 그때의 침례는 누구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었습니까? 답변. 침례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절에서는 말하기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오 제자들이 준 것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의 가르침에 따르면 그때에는 아마 누구의 이름도 받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그리스도께 속한 것을 관심하는 것이 더욱 낫습니다. 전파하기를 금지함. 질문. 주 예수께서 매번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실 때 사람들에게 이 일을 말하지 말 것을 경고하셨는데 무슨 연고입니까? 너무 많은 사람이 그분을 따를까 두려워해서입니까? 답변. 그분은 사람들이 호기심으로 그분을 따르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이 모두 그들의 마음속에서 깊이 역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만약 다만 기적의 연구로 와서 보려 한다면 아마 올바른 역사를 놓칠 것입니다. 주 예수님은 질이 높은 일을 하시려고 했지 양이 많은 일을 하시려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떠한 공과입니까? 은사의 사용. 질문. 주님의 은사를 입어 교회를 다스리는 사람은 마땅히 어떻게 회중으로 그 자격을 알게 해야 합니까? 사도행전 13장 1절로 3절을 따르면 안수로서 인정하고 이것을 들어 발표하는 것은 주님의 미워하시는 바가 아닌지요. 교회를 다스리는 사람에게는 어떤 권한이 있습니까? 만약 권한이 없다면 어떻게 교회 중에서 분쟁을 해결하겠습니까? 교회의 권위는 물론 전체에 속했지만 그러나 사람이 자유로이 그 권리로 행한다면 어떤 사람의 제재도 받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마땅히 공동으로 몇 사람을 추천하여 편리하게 일을 집행해야 합니까? 답변. 교회는 주의 몸으로 우리는 반드시 몸의 기능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은사를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모두 은사를 몸과 연결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다른 곳에서 이미 언급한 적이 있는데 성경에서의 안수는 은사를 승인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은사와 직분을 분별해야 합니다. 은사는 온몸을 온전케 하기 위해 있는 것입니다. 직분은 교회를 다스리기 위한 것입니다. 은사는 바로 그리스도의 전반적인 몸을 위한 것입니다. 직분은 바로 개별적인 교회를 위한 것입니다. 성경 가운데에서는 사람을 세워서 교회를 다스리는 일이 있지만 도무지 사람을 세워 전도의 일을 하게 한 일은 없습니다. 전도는 하나의 은사이며 다스리는 것은 일종의 직분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집회 중에서는 젊은 사람도 그의 가진 은사를 사용하여 집회에 모인 믿는 이들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연령을 인하여 그는 당신의 문제를 주관하는 장로가 될 수 없는데 이는 마치 오늘날 이 두 가지의 전혀 분별이 없는 교파의 제도와 같습니다. 이것이 틀린 것과 잘 모르는 것의 이유입니다. 사람을 다스리는 자가 반드시 모두 전도의 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할 것이니라. 이 구절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어떤 장로는 오직 교회만을 관리하고 그는 결코 전도하거나 가르치는 일이 없습니다. 장로의 직분은 원래 교회를 관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특별히 주님께서 그에게 전도와 가르치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장로가 교회 중에서 전도하고 가르치는 것은 그가 세움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장로이므로 비로소 가르치고 전도할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직분이 있는 장로와 마찬가지로 직분이 없는 젊은이도 전도하고 가르칠 자격이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말해서 성경에서 언급된 은사는 결국 모든 믿는 이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사가 있으면 이 은사를 사용할 자격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스리는 직분에 관하여는 바로 장로가 가진 것입니다. 성경은 은사에 대하여 안수로 승인하라는 것이었고 직분에 대하여는 세우는 일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의 안수는 바로 뜻을 같이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선지자가 사도를 세우는 원리를 먼저 알았겠습니까? 사람을 다스리는 모든 권한은 영에 속한 것이지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응당 그의 기도와 경건과 사랑으로 교회를 다스려야 합니다. 강제적인 방법은 성경에서 허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스리는 사람을 투표를 통해 뽑는 것은 성경에 신뢰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으킨 사람들은 다만 그들의 믿음, 사랑과 본으로서 믿는 이들로 하여금 자연히 그들이 하나님의 택한 사람임을 알게 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의 몸이지 조직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각 사람이 자유롭게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만약 하나의 클럽이라면 이렇게 행하여도 됩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교파 안에 아직 거듭나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 섞여 있기 때문에 성경의 길에 비추어 본다면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믿는 이들의 많은 수가 육체에 속한 사람들이어서 아직 성경의 가르침을 받은 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 노련한 믿는 이는 이러한 상태가 있을 때 응당 이러한 일을 하는 사람을 책망해야 합니다. 자유라고 말한다면 이렇게 하는 것이 참으로 자유입니다. 그러나 속박이라고 하면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전보다 더욱 속박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몸의 연결보다 더한 속박은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사람마다 절대적으로 자유롭고자 한다면 그것은 불법이요 적그리스의 영을 따르는 것입니다. 결국 권위는 영에 속한 것이지 육체를 통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부합하는 조직. 질문. 성경적인 방법은 어떻게 모이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섬깁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다스리거나 목양합니까? 어떻게 교제합니까? 어떻게 헌금을 받으며 또는 분배합니까? 어떻게 사람을 보내어 전도하게 하며 어떻게 각처의 분당을 돌아봅니까? 어떻게 범사의 규칙을 따라 질서대로 행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선생님이 하나하나 상세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는 하나의 완전하게 성경에 일치하는 교회의 조직과 행위를 알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답변. 당신의 마지막에 몇 마디의 말을 읽고서 참으로 기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이런 것을 원하는 사람이 참으로 많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가를 지불하기를 원치 않으며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에 자기의 의견이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순복의 마음이 없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교회는 오늘날의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집회를 모이는가? 믿는 이들의 모임은 어떤 때는 기도를 위하여, 어떤 때는 진리를 듣기 위하여, 어떤 때는 이를 의논하기 위하여, 어떤 때는 떡을 떼며 주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모입니다. 우리는 이제 단지 떡을 떼며 주님께 예배하기 위한 집회만을 말할 것입니다. 집회는 반드시 주님의 이름 안으로 모여야 합니다. 이 의미는 바로 주님을 중심 삼아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집회를 할 때 특별히 주님 자신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위해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오는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의 설교를 들으러 오는 것도 아니며 기타 수백 가지의 이유가 아닌 오직 주님을 만나기 위해 오는 것입니다. 집회를 할 때 결코 일정한 순서가 없고 사람이 세운 의장도 없고 모든 것을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6절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여기에 몇 개의 있으며 라는 것은 우리 모든 믿는 이들에게 나이가 들었거나 어리거나 귀하거나 천하고를 막론하고 모두에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분깃이 있음을 말해줍니다. 31절은 더욱 분명합니다.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고린도 사람들의 집회 때에는 많은 혼란한 행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는 결코 이러한 집회 방법이 행해져서는 안 되고 반드시 바꾸어야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는 그들에게 순서대로 하라고 했을 따름입니다. 그러나 이 순서는 결코 사람이 정한 사람의 뜻대로 지배하는 판에 박힌 순서가 아니라 바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씩 하나씩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중하게 이상의 성경을 읽는다면 곧 하나님의 자녀들의 집회 중에는 오늘날의 소위 예배의 규례가 없음을 볼 것입니다. 30절에 먼저 말한 사람이 입을 다물고 말을 하지 않는 것이 그 하나의 증거입니다. 35절은 형제들이 교회 중에서 들은 것이 분명하지 않은 부분은 수시로 질문할 수도 있다는 것을 표명합니다. 여자들은 형제들이 있는 모임에서는 응당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떡을 떼며 주님을 기념하는 것은 바로 제자들이 떡을 뗀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대신하여 떡을 나누어 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감사할 수 있지만 누가 감사해야 한다고 정한 것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합니다. 모든 사람이 스스로 떡을 떼고 다만 한 사람이 시작할 따름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다스리고 목양하는가? 매번의 집회 중에서 주님은 그분의 일을 하는 사람을 일으키실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오늘날과 같은 교파에 정식의 위임이 없고 하나님의 보내심이 있습니다. 믿는 이들이 이러한 사람에게 순복해야 하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들의 사역은 지체의 관계와 은사에 따른 것이지 세상에서 보내어 세운 것과 명칭으로 인함이 아닙니다. 범죄한 형제는 반드시 권면과 경고를 받아 결국 추방을 당해야 합니다. 만약 추방을 할 때 그의 죄는 반드시 고린도전서 5장 11절과 같아야 비로소 가능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자녀와 교통을 갖고자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지식의 여부를 막론하고 모두 마땅히 받아야 합니다. 병든 자를 위하여 기름을 부으며 기도하는 것과 기타의 갖가지 일은 모두 반드시 주님을 인하여 해야 합니다. 어떻게 교제할 것인가? 믿는 이들이 피차 교통하는 것 외에 성경에서는 교회가 정부와 사회와 사람들의 단체와의 교제의 일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음녀의 행위입니다. 어떻게 헌금을 받으며 분배하는가? 성경에서는 성도들의 헌금에 대하여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일날 접시를 사용하거나 주머니를 사용하여 사람 앞에서 모금하는 것은 성경적인 가르침이나 본의 아닙니다. 구약시대에도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구약에는 다만 성전문 앞에 하나의 궤가 있었을 따름입니다. 사역자는 믿는 이들에게 헌금하는 것을 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단코 사람을 보내어 독촉하고 토색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도리어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 2절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주일 헌금의 중요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헌금은 원래 성도들의 부족을 채워주는 것입니다. 헌금을 분배하는 것은 당연히 거둔 자가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분명히 보여주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20절의 태도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헌금은 당연히 교회의 천거, 택함을 받은 사람의 손에 맡겨야 합니다. 그러나 주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그들의 필요한 쓸 것을 채워주어야 합니다. 어떻게 사람을 보내어 전도하게 하며 어떻게 각자의 집회소를 돌아볼 것인가? 사람이 어떻게 영에 속하였는지를 막론하고 성경에서는 도무지 사람을 보내어 전도하게 하는 일이 없습니다. 이것은 로마 천주교의 해독입니다. 주님의 어떤 종을 다른 종의 수하에 두는 것은 성경에 없는 일입니다. 많은 주의 종들은 모두 자신이 주님께 직접 책임을 져야 합니다. 바울도 바나바에게 마가를 데리고 가지 못하도록 강요할 수 없었습니다. 형제들은 건의를 할 수 있지만 지배할 수는 없습니다. 또 노년의 바울이 그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다만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게 했을 뿐입니다. 우리는 사도시대 때의 사역 안에서 우정에 합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결코 사역의 권면으로 인하여 오늘날과 같이 사람을 보내어 전도하게 하는 일이 도무지 없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하다면 사람이 어찌 편한 대로 행동하거나 게으름을 피우며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바로 오늘날의 교파제도의 실패입니다. 일에 고용된 사람들 중에서는 당연히 이러한 현상이 있습니다. 만약 봉급받는 전도사가 끊어진다면 곧 금은이 있는 교파는 더 이상 그의 금은으로 주님의 종들을 지배할 수 없게 되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지 않은 목자를 고용할 수 없게 되므로 더 이상 영의 사역은 당연히 하나의 직업이 되지 않습니다. 이러하다면 도태되는 전도인들이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참으로 이렇게 되어야 전도인 중에 자기 마음대로 시작한 이가 얼마나 많으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가 얼마나 적은가를 알게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자기가 해서는 안 되며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야 합니다. 분당, 지회 등의 명칭은 모두 성경에는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교회는 모두 각각 스스로 지방에서 다스리는 것입니다. 각지의 예배당이 합병이나 하나의 총회를 이루는 것은 바로 교파의 조직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어떤 구역회, 감독회, 총회, 관할구역, 연합 등은 모두 사람의 두뇌에서 나온 산출물입니다. 성경의 교회는 피차, 지체의 관계가 있으므로 위로하고 가르치며 경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지방의 교회가 다른 지방의 교회를 지배하는 일은 도무지 없습니다. 각 당회가 연합하여 교회의 행정을 통일하려는 것은 바로 로마 천주교회의 행위입니다. 성경 중에는 결코 빌립보와 에베소가 예루살렘에 예속된 적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개별적인 믿는 이들을 단위로 삼고 지체로 삼는 것이지 개별적인 교회를 단위와 지체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고 주의 길로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인위적인 조직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마치 하나의 조직의 명칭이 그러하듯이 만약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하나로 연합하게 할 수 없으면 주님의 보혈은 어찌 가치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 안에서 형제 자매들의 도움은 마땅히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교파식, 조직식, 제도의 성질의 움직임은 반드시 그쳐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해 성경을 따르려면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당신은 곧 모든 것이 불란임을 보게 될 것입니다.